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간혹 생각합니다. 저는 제 얘기입니다. 간혹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분명한 거 하나는 목사는 아닐 겁니다.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무슨 목사를 합니까? 목사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없어도 제가 즐겁게 노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생 자체가 아니고 예수 믿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펼쳐놓고 심심한 게 없고 지루한 게 없습니다. 뭐라도 재밌고 뭐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안 갈 때 안 가고 이제 뭐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 생활 반경이 목사라는 테두리 속에 이렇게 딱 갇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옛날과는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원래는 일독 그리고 수르륵 보기도 하고 뭐 성경을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외우기도 했지만 목사가 딱 되니까 이제 다른 각도잖아요.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 내용은 같지만 각도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에 제 가슴을 이렇게 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제 그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가슴이 그렇게도 아파요. 가슴이 그렇게 아파요. 사실은 예를 들면 요셉이 뭐 17살에 잡혀서 어디에 종으로 팔려갔다 그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제한테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나이는 모세예요. 모세. 우리 아시잖아요. 모세 인생. 모세는 그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땅에 태어난 이 지구에 태어났을 때는 그 나라법이 모세를 물에다가 빠뜨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법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아서 이 아이를 한 3개월을 숨깁니다. 근데 숨겨서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떡하죠? 물에다 빠뜨려 죽여야 되는데 엄마가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더라고요. 제가 갈대 상자 히브리 말로 뭔지를 가르쳐 드렸죠. 뭐예요? 테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테바. 테바. 이 테바는 또 어디에 썼습니까? 그럴 때 이게 노아 방주를 테바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타면은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거를 테바를 만들어야지 이렇게는 생각 안 했지만 이 출애굽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모세 자기가 엄마한테 들은 옛날에 어린 시절거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준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글을 쓰니까 자기 엄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이 갈대 상자가 뭐라고요? 테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바에 태워서 내려보내잖아요.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내려보냈는데 바로의 딸이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데려가서 키우는데 바로의 딸이 처음에 키우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유모를 대서 이 아이 젖을 먹여서 키우게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젖을 먹였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No one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 친엄마가 아이를 데려가서 키웁니다. 그 키우는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유대인들의 성격과 신앙인들의 성격을 우리가 아는 한에는 어머니가 이 아이는 나를 떠나갈 내 아이라. 그러나 장차는 내 아이가 아니라 저 품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불릴 아이라. 그러고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관한 교육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시켰는지 어떻게 시켰는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복이는 동안 애 이름도 없었잖아요. 이름이 언제 생겨요? 그 공주한테 데려줬더니 공주가 그때부터 저 떼고 나서 온 그 아이를 모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름도 없는 아이를 자기 아이를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는지 이 아이가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에 좋은 교육을 다 받습니다.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철학, 문학, 뭐 병기, 병술 다루는 것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40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40이 되니까 엄마가 자기에게 해준 그 이야기들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교육을 받게 하고 왕자가 되게 한 것은 오늘을 위해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잖아요. 몇 살이에요? 40에. 40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괴롭힙니다. 쳐 죽입니다. 힘이 펄펄 나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쳐 죽입니까?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알기는요. 자기 백성들이 버립니다. 그래서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 있습니까? 40년. 그래서 나이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한창 일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데 80이 돼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이 곱고 원망 불평이 많은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원망 불평하면 다 참아내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40에 칼도 잘 쓰고 힘도 좋은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했으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와서 원망 불평하면은 눈을 크게 뜨고 콱 하든지 칼 빼서 죽이든지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근데 40년을 더 하나님이 굴리고 난 뒤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백성은 원래 저렇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됐을 때 모세가 비스가산이라는 그 여리고가 보이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그 산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디 어디 어디를 다 성경 보시면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이 들어가서 살 곳을 다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줬다. 그러나 너는 뭐라고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한 인생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죽거나 뼈다구를 가나안에 갔다 묻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한 평생을 산 걸 보면요, 가슴이 싸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쓰셨구나. 몇 살까지 썼습니까? 120살. 한 40년을 쓰시고 80년을 준비하시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구약에는 그 모세만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좀 아파요. 여기가 좀 아파. 신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제 이렇게 얘기 아프게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신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슴이 아픈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의 부모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40대 50대 가는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그 가문에 얼마나 그 가정에 큰 기쁨입니까? 참 안아서 뭐 땅에 놓을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철이 들자마자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갑니다. 그 참 부모 사랑을 조금만 받고 광야로 나가서 그 뭐 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 앞으로 자기 뒤에 오실 누군가를 준비하면서 있었습니다. 내 뒤에 누군가가 오는데 나는 그가 아닌데. 그리고는 이 사람도 유대인들은 30이 돼야 이제 나서서 일을 하니까 아마 한 30살쯤 됐을 거예요. 이제 자기가 나서서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 근처로 와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불을 토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막 쏟아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문장은 다 아는 말이지만 그 들려오는 그 파장이나 뉘앙스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수없이 몰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막 세례를 받고 막 그럽니다. 세례 요한에 그 관한 글을 이렇게 성경의 것들을 보면요, 입에서 그냥 욕을 막 해대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겠어요? 성경은 독사의 자식들아 되어 있지만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욕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막 머리를 쑤리고 와서 막 세례를 받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막 성경에 보면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인간 사람 같으면, 인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 인기가 하늘을 막 찔러 올라가고 우리 이름이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쫙 퍼지면 가는 곳마다 어깨 힘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요? 당신이 바로 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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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고 내 뒤에 누군가가 오신다고. 나는 그분의 신 운동화권, 신 끈도 들기를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서 뒤에 오는 분을 예비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 말고 다른 이름을 가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줘보실래요? 요한은 뭐라고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도 요한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그분은 영원전부터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천지도 창조하시고 그분 속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러면서 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제 요한을 설명을 합니다.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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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요한 입에서는요 절대로 자기 영광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짜릿하고 그렇게 맛있는 그 칭찬과 이런 것들을 다 물려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3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땅에서 없어져 갈 존재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래도 120살까지나 살았지 세례 요한은 몇 살까지 살은 것 같아요? 많이 살았어야 32, 3입니다. 많이 살았어야. 그런데 그의 영광이 그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뭐 와와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그분은 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합니다. 저는 그 말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가고 또 이해가 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제 뒷부분은 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신약에 관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럴 때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을 막 침노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이 탁 해서 혈통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어떤 그 하나님의 받은 바 토라로 이렇게 자기들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국을 침노할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왜 세례 요한보다 큽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신약에 구원받는 백성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럼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렴풋이 오실 그분을 자기는 눈으로는 봤지만 구약으로 설명을 하면 어렴풋이 오실 그분을 내다보면서 피를 가지고 제사드리고 죄사함 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에는 아주 작은 자라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해요? 침노를 인베이드 이렇게 막 물밀듯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약의 가장 큰 모세나 누구누구보다도 훨씬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등장했다가 이 땅에 사라집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다른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0장인가 이렇게 가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와서 자기 뒤에 오는 그분에 관해서 한 말은 다 참말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한 말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분만 드러낸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뭐예요? 요한이라. 요거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요 요한은 요 요한 아닙니다. 이게 앞에 보여요? 이게 불이 없어서. 예. 혹시 잘못 가방이나 이런 데 잘못 이거 레이저 빔 쏘는 거 혹시 갖고 가신 분 있으면 저 좀 하나 좀 빌려 주실래요? 없으면 눈을 딱 뜨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요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할 때 요한하고 이게 이름은 요한이라 할 때 이 사람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이 책을 쓴 사람이고 요때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때 요한은 근데 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이 워낙 유대 사회에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비길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저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릅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영원전에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뒤에 막 인기가 하늘을 쳐오르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제 요한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심을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수동태예요. 보내심을. 그래서 이제 이 보내심을 받고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낳으니. 이 난 거는 태어난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빌려서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렸다는 뜻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빠 엄마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나서 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로 막 비춰지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고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보냈습니까? 저가 뭐하러? 증거하러. 새 성경은 증언하러. 한 인생을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습니다. 막 그 유대인들,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군인들, 세리들, 뭐 누구들 오는 사람마다 죄를 지적하면서 있는 그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그런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그가 증거,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가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무엇에 대해서요? 빛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아까 주님이 이분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등불이라 그랬죠. 이 빛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맣게 비치는 그런 존재로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빛입니다. 세상에 비치는 빛입니다. 그 빛에 생명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그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겠다고 예수 믿겠다면 구원을 받는 그런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몇 개월 형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여자 쪽으로 아마 친척이지 싶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레위인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끼리 아마 조금 친척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형으로 왔지만은 자기가 와서 뒤에 오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해서 그 메시아를 믿도록 하기 위해 했다는 겁니다. 이제 8절 보시면요. 그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게 없어 제가 지금 답답해서 그런데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네가 그 빛이냐? 네가 그 존재냐? 내가 그 메시아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9절 보시면요. 이제 자기가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10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어떻게 계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계속 그렇게 나왔죠. 우리 주님이 세상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다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그걸 조금 줄입니다. 자기 땅에 왔습니다. 이제 11절 세상 모르는 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누가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따로 선택해서 저기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지만 순수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백성을 인도에서 냈습니다. 그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주시고 주여 그리고 기도하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그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육신을 입고 왔더니 뭐 했습니까?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럽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빛이 참빛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12절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외우시는 성경 구절이 그런 맥락 가운데서 나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땅 백성들 보고 알아먹으라고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미친놈입니다. 성경 보시면. 그 다음 그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목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느냐 이게 반응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은 그러나로 시작해야 됩니다. 12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권세는 무슨 행사하는 권세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뜻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백성들을 끌고 거기에서 궁중에서 훈련을 받고 엄마 품에서 훈련을 받고 이러면서 성경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그 모세가 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모세가 한 거는 전부 나한테 대해서 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지금 나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도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내 뒤에 누군가가 온다고. 누가 온다고? 예수가 온다고. 그분 속에 생명이 있다고. 누구든지 그를 믿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막 다녔습니다. 이 글을 쓰는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혈통이에요. 피를,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가지고 나면은, 그리고 그 혈통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권세는 그거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는 혈통, 육종,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영접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혈통이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면은 자기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사도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천상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혈통이면 됐습니다. 순수 혈통이면 됐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유대인 혈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유대피가 쭉 흘러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혈통 가지고 설명을 안 합니다. 여기 나오는 육정은 뭡니까? 육정은 1차적으로는 사람의 1차 욕구입니다. 뭐 식욕, 성욕, 잠자는 거 뭐 이런 욕구고 2차적으로는 사람이 생각해서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안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들인데 사람의 뜻으로 뭔가 이 세상에 참 천국을 이루어서 살아보자는 시도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뒤에도 하나님 가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를 누가 와서 했습니까? 이거를 누가 했다고요? 세례요한이 와서 했습니다. 참 멋쟁이에요. 죽기는 한 32, 하나, 둘 아니면 그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참 짧은 그 인생의 교훈들은요, 지금도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이 땅에 생명 주신 그분을 뭐 하기 위해서요?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은, 예수 믿는 일은 우리 혈통으로나 아니면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지상천국들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한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818년에 이 땅에 응양에, 그리고 유대인 가정에 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그가 아주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1867년에 책을 하나 씁니다. 캐피털, 자본론이라는 걸 씁니다. 부제는 정치 경제학 비판이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막 돈들이 막 돌기 시작하고 신흥 부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일 문제가 뭡니까? 그럼 못 사는 사람이, 이 빈부차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잘 살게 되고 이제 막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때문에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1867년.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지성인들은 그 책에 홀딱 반했습니다. 저도 앞에 조금 읽다가 오, 뭐 이렇게 잘 쓴 책이 있나, 진짜로 젊은이들이 홀딱 반해가지고 정말 이런 세상이 와야 된다, 이건 지상 낙원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을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뭡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문제가 뭐예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체제를 뒤집지 않는 한에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 세계를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힘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 이제 그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몇 년이 지났나 그러면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책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장성하고 죽고, 또 1917년 러시아에서 드디어 그것을 붙들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름하여서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내용은 모르셔도 좋지만, 뜻은 있는 사람들과 적당히 다 해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자, 천국을 만들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걸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할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좋은 게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목사님 공산주의 제일 좋다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뒤 전후 좌우가 있지. 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미치고 펄쩍펄쩍 뛰겠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 이름 알죠? 칼 마크스라고. 칼 마크스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빼먹고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는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만 하면은 이 땅에 뭐가 생긴다고요? 지상 낙원이 생긴다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성공하고 난 뒤에 그 추종자들이 이제 드디어 지상 낙원을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지상 낙원을 세우는 첫 번째 과제가 뭐예요? 자기들하고 안 맞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보니까 이게 한 명, 열 명, 백 명, 천 명,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 천만 명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만 공식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7천만 명, 8천만 명, 1억을 죽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1억이 죽는다는 게 그냥 그 혁명으로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순수한 인간의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이루어보자 그러는 그거는요, 시작부터 뭡니까? 그럼 시작부터 살인입니다. 시작부터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시작부터 그거는 수용소를 만들고 시작부터 생지옥이 되는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몇십 년을 지나잖아요. 이거 아니다 그러고는 다시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가장 인간의 생각으로 좋다는 사회를 만드는 그게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 인간이 부패했다는 것은 둘째치고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펴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물론에는 유신론이 없습니다. 신본주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바뀌어도 그 사람들 이론 속에는 뭐가 없어요? 신이 없습니다. 중국 예수 믿는 사람들 많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왜요? 지금 시진핑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 돈도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산당원들은 절대로 누구를 믿으면 안 된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건 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공산당들이 힘을 가지니. 자기 이 반대파를 없애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다 숙청을 시켜야 되는데 숙청을 시킬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을 뭐로 삼습니까? 부패. 부패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우리 말고 그 중국이나 이북이나 그 당원들 중에 부패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조마조마해서 자기 이름만 안 불리기를 원하고 대상으로 다 되면 다 이렇게 끊어져 나가는 거죠. 시진핑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장악했잖아요. 장악한 방법이 부패입니다. 부패 공무원들 뇌물받았다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이 마지막 시대 요한 계시록의 사건들을 보면은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렵게 만들고 교회 어렵게 만드는 게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의 일. 그러면 마지막에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동원됩니까?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회 공산주의가 동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회 공산주의는 표방하는 게 늘 멋있어요. 늘 멋있어요. 동국대학교에 무슨 강무슨 목사가 막 교수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랬죠. 그때 6.25 전쟁 날 때 남쪽까지 다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통일이 됐어야 되는데 통일이라는 말로 하면 좋죠. 그런데 빨갛게 통일되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좀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때 싹 내려서 쓸어버리면 되는데 미 제국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통일을 막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겉으로는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뒤로는 피, 죽임 이런 게 어마어마한 게 거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으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 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가. 그런데 좌파들은 아주 재밌는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내놓는데 그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무언가 이렇게 형성되면은 늘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제일 어려움 당하는 게 뭡니까? 그럼 예수. 제일 어려움 당하는 게 뭡니까? 교회. 이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돼가는 그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막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지 마세요. 오세요. 오세요. 이거 안 막아집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흔들거립니다. 과학자들 연구해서 안 흔들거리게 해주세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때면 돼간다 그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표가 나와 돌아다닙니다. 그거 좀 막아지질 않습니다. 성경이 그게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 맡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맡은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아무리 봐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자기 자리를 잘 한 사람이다. 나는 그 빛이 아니라 내 뒤에 누군가가 오는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뭐를 받는다?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내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분의 사명은 그건데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그 사명은 똑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됐습니다. 세상 변해가는 거 보면요, 이제는 막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과학이 발달했는데 저 산불 지금 못 거잖아요. 미국을 험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후세계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어둬요. 생지옥이 되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 믿으면 됩니까? 그때 아니잖아요. 나가서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특별히 내 친구들 중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다가 교회가 싫어가지고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불을 하나 싹 붙여줘야 되는데 그 불이 뭔가 하면은 다시 뭐 예수 이야기하면 귀를 닫아버리니까 불이 뭔가 하면은 교회를 좀 그리워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가 옛날에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 좀 가고 싶다. 누가 나보고 교회 어느 좋은 교회 가자 그런 사람 없나 그러는 교회 그리움 불을 확 좀 붙여주면 눈을 뜨고 좋은 교회를 찾다가 가까운 데 있는 좋은 교회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다시 불을 교회 불과 예수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 오시면은 그때가 끝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분 아 이분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떡하든지 교회 다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우리 아까 209장을 불렀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성도님들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기쁨을 주시고 난 뒤에 내가 정말 예수 이렇게 믿을 거야 그랬던 거 돌아가실 때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 재미나게 살잖아요. 참 즐겁게 살잖아요. 그 즐거움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이 뭡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 다시 나갔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신앙이 회복됐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기쁨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람 힘으로는 지상 낙원을 만든다 그래도 하나님 없는 낙원이라 생지옥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몸이 아프고 좀 못 살아도 예수 믿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믿음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